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8절에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삶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저 존재하는 것과 사는 것을 대조한 후에 참된 삶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공동체적 차원의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본 후에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고 풍성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보고 거기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여성다운 여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했다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믿었는데, 결혼했다고 자동적으로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좋은 아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는 것,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돈 벌고 은퇴하고 끝내는 죽는 삶의 과정을 다 거치지만 그저 사는 신용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 흔적 없이 후라이팬을 미끄러져가는 기름 한 방울처럼 태어나서 살긴 살았는데 떠나간 후에 살았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함성과 아우성으로 가득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바보의 이야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루함, 무관심, 동기 부족, 거절당하고 실패하는 것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허비된 인생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도 새벽에 이렇게 이제 남전도 모임을 하는데 막 6시인데도 그냥 후회가 가득 찼죠. 그들의 일정은 30분 간격으로 꽉 찼고 공휴일도 게으르게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휴가가 있으면은 그거는 옛날부터 휴가를 다 계획하고,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그거를 다 작성하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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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어 나갑니다. 제 그 제 와이프 저기 조카가 있는데 아프리카 갔다 왔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가가지고 뭐 그냥 막 별의별 걸 다 하고 왔는데 그냥 여행하고 싶은 곳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돌아다녀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도 열심히 해서 돈도 잘 벌고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여행도 잘 다니고 결혼생활도 참 재미있게 하는 것 같고 제 자식들도 다 예쁘고 똑똑하고 세계 전역에 걸쳐서 친구들이 다 있고 환경보호와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또 많아요. 그래서 밤에 어둠이 내렸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런 삶이 지루하고 의미 없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도 함성과 아우성으로 가득 차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바보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아니죠. 열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숨은 쉼이 후회로 가득 찬 한숨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의 생존을 위해 소비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도 목사하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저희 저기 공동총회 할 때마다 왜 제가 사는 게 이렇게 비싸야 되나? 제가 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제가 인생을 다 살고 이런 모든 것을 허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허비된 게 아니고 낭비되지 않았어 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자신들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주의 불발적 사고로 존재하게 되었다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는 무의미하죠. 이 비인격적인 우주는 하나님이 없고 이 우주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이 비인격적인 우주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우리의 삶에 부여하던 상관치 않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게 우리는 거의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는 하나의 깜빡 신호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무엇을 느끼던, 무엇을 사랑하고 살던, 어떻게 살아가던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인류가 살아있을 필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가 우리의 조물주, 우리의 심판자로 인해 정해졌기 때문에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은 우리 창조자와 우리를 향한 그의 뜻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라비 자카라스라는 그 인도에서 태어났지만은 아주 그냥 훌륭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청년 때, 티네이저일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정말 아버지의 그 기대를 자기가 채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저자인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몰랐다. 맞는 말이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나의 인생의 저자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타락한 죄인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참된 의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켜 구원까지 하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에 더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차원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유지시키고 계시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은 생명을 그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얻었다가 죽을 때 이렇게 잃어버리는 어떤 무슨 신비한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관계로 정의하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아는 것.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적 사랑의 역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 접붙임 되는 것, 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참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시겠죠. 그러면 지옥에 던져진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들이 지옥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살아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지옥에서 존재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항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활력은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죠? 물론 우리는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신비모호하지만 실질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그렇다면 이 우주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체이며 도구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 손으로 그의 하신 일을 선포하느니라. 이 우주를 본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지? 여기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여인이 그저 꽃집에 진열된 길 가다가 꽃집에 진열된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 하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랑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보내준 그 장미 꽃다발을 바라보는 것의 다른 점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된 것은 그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교제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사는 곳에 그 라호야 코브라는 게 있는데 아름다워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해질 때 이렇게 가보면은 제가 갈 때마다 참 웃겨요.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인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남편과 아내들이 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저녁노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봐요. 근데 이렇게 좀 냄새나는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은 펠리칸들 있죠. 큰 새들이. 그 새들이 이렇게 바위들이 잔뜩 있는 데인데 거기에 다 앉아가지고 또 저녁 노을을 이렇게 지극히 바라봐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뭘까? 둘 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극히 보는 것 같아요. 뭐 펠리칸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상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극히 바라보겠죠? 근데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동물들은 펠리칸은 그냥 거기 있으니까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보겠죠? 인간도 저런 저녁 노을이 있겠네 좋네 하고 본다면 그거는 동물과 다른 게 없죠. 성경이 말하듯이 그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구나. 내 주를 이 창조와의 주를 찬양할지어다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특권이고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그저 펠리칸들이 바라보는 것과 이 세상을 통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보는 그것의 차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저 사는 사람과 참으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했을 때 이것이 구원받은 영혼의 감격의 고백인 아닙니다. 물론 이 말엔 이전에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는 죽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회심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좀 더 근래에 데살로니카 교인과의 관계에 관련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적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는 데살로니카의 그 미성숙한 그 성도들이 심한 핍박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곳을 떠난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가 핍박을 무서워해서 도망치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이 그곳 성도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을 걱정해서 그래서 그는 그가 떠나게 됨을 2장 17절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갑자기 잃고 고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그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육신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걱정한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였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왜 영적인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믿음 안에서 죽으면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불신앙 가운데 죽으면 영원한 천벌을 받음으로써 고통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데살로니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걱정이 얼마나 강했냐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했을 때 이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디모데가 데살로니카에서 그들의 안부를 갖고 돌아온 때를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것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때야 비로소 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는 데살로니카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죽었던 것 같이 자기가 죽었던 것 같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근래 어떤 그 걱정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암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테스트를 받고 기다리면서 삶이 정지된 것처럼 느꼈겠죠.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숨도 깊게 못 쉬고 그러다가 모든 것이 괜찮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 이제 다시 제대로 숨 쉬면서 다시 정말 사는 것 같이 느끼겠죠. 디즈니랜드에 가가지고 세 살 난 꼬마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찾기 전까지는 사색이 돼가지고 자기의 삶이 정지되고 그 아이를 찾을 때야 드디어 숨 쉬는 것 같고 드디어 사는 것 같겠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걱정과 근심의 짐이 내려지고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굳게 섰다란 아주 생생한 표현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후퇴할 의사가 하나도 없이 담대하게 적을 향해 서 있는 어떤 군사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긴 똑같은 말을 굳건히 서 있다는 말을 대적한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데살로니카 교인들은 다른 시민들과 사탄의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자세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로 생각하고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죄와 사탄과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는 군사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어떤 때는 계속 쉬지 않고 몰아닥치는 시련의 파도에 휩쓸려서 숨 쉬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핑을 갈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데 가다가 보면은 잘못 쓰면은 그냥 파도가 그냥 팍팍 무너지는 거기에 딱 잡히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휩쓸려가지고 나오면은 또 파도가 또 와가지고 또 휩쓸려서 겨우겨우 숨 쉬는 인생이 어떨 때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어려움과 고통이 쉬지 않고 계속 몰려올 때는 그저 겨우 살아가는 것, 생존하는 것 외에 생각할 여유도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든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거기서 나오려는 마음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선다는 것은 거대하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다시 확인하고 죄와 사탄을 우리의 천적으로 대적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와 나쁜 버릇들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간단하게 하는 것, 간소하게 줄이는 것,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중요히 여기는 것을 쫓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환경의 희생자로, 다른 사람의 희생자로 생각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그의 완전한 삶, 희생적 죽음, 그리고 그의 영광된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와 사탄을 우리를 위해서 물리치신 우리의 챔피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아서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어질 것이며. 그런데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확신은 우리가 시련의 파도에 휩쓸릴 때도 적용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네가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물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파도와 강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의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더라도 우린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능히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성도 이 네오빌로 교회 성도님들의 서로를 향한 자세는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서로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서로 싫어합니까? 그것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만약 그들이 주님 앞에 서 있다면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인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 인하여 감사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설마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는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카운슬링 같은 데 가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렇게 보면요. 서로 그냥 막 할 말 못할 말을 너무나 잘해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그래요. 또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이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면 당신 그 저기 그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너무 미워가지고 구원도 한 방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물어보면은 잘 깜짝 놀라죠. 어 그렇구나. 저게 사탄이 아니지. 나의 형제지. 아무리 나한테 밉상으로 보여도 예수님 믿는 건 확실한데 내가 그렇게 미워해도 될까? 그러한 화평과 그러한 이해와 그러한 받아들여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자녀들을 잃을까봐 너무나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들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뿐 아니라 바울을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이 오랫동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을 때 그 기분처럼 기뻐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육신으로는 이방인 되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이유는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구원 역사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어야 했을까요? 그것이 기우였죠. 데모데가 돌아온다고 괜히 걱정했구나.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잘 돌보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했을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오기 전엔 마치 죽은 것처럼 느꼈다면 그건 좀 너무 크게 걱정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죽은 것처럼 느꼈다면 그의 구원의 감격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걱정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바울의 말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한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몰랐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대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확신은 했지만 그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처럼 확고하게 아무 오류 없이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구원의 기쁨을 잃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부르짖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그의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이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너무도 성숙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성도로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극히 개인화시키고 우리 개인의 감정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어떤 것에도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건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정말 신앙이 높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어떤 그러한 평정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 기독교의 구원은 불교에서 도가 통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우리는 아무 중단 없이 평안한 상태에서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근심할 때 근심에 사로잡힌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울증에 항상 걸려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많이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자주 짓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맨날 자주 그렇게 많이 죄를 짓 때마다 근심하면 성령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의 그 내적 평온은 어떤 것으로도 깨질 수 없음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생소하고 놀라운 건 하나도 없어요. 몰라야지, 모르는 게 생겨야지 걱정하고, 또 장래를 몰라야지 걱정하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걱정은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크고 놀라운 죄도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딴편으로는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를 깊게 근심하게 한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두 가지를 느끼죠. 자식의 죄에 대한 의분과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모의 의분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왜? 죄가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자식의 삶과 영혼을 얼마나 흉하게 망가뜨리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훈계를 할 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의분이 우리의 화나는 것이 사랑의 기초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그 의분은 걷잡을 수 없어지죠. 하지만 또한 자녀의 죄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은 결국 그 자식을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가 죄질 때 근심하시죠. 그저 거룩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신앙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말하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염려하면 죄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염려하는 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면 기독교는 항상 웃고 그렇게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끝내질 않으셨어요. 또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 두 가지를 대조시키시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더 보이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다시 말하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염려하라. 그렇죠? 사랑은 다 좋은 게 아니죠.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죠. 마땅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고, 사랑해야지 않을 것을 사랑하면 그건 잘못된 죄죠. 우상숭배죠. 미움도 다 나쁜 게 아니죠. 미워할까는 미워하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염려한다는 것 다 나쁜 게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편하게 살려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의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를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겠죠. 그렇죠? 주위의 사람들을 염려하고 자식이 염려하듯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면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자기 편하게만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깊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타락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죄인된 인간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뜨겁게 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더 절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 완전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거겠죠.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완전해지고 영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 우리를 우리의 작은 자아로부터 끌어내어 더 크고 위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그 몸, 그 교회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분리된 개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더 크고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연합된 마음으로서 서로 보충되는 기술과 달란트를 갖고 연합된 마음으로 일할 때 1 플러스 1은 1 더하기 1은 2개가 아니라 넷도 되고 5까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일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몸으로 그의 몸의 지체로 완전해지고 영광됨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체, 예수님의 몸이 그 완전해진 모든 지체로서 완전히 생활하고 완전히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재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때 그 영광된 우리의 장래를 언뜻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선 그러한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실망과 가슴 아픔,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떤 땐 신앙생활에 초점을 잃고 태만하게 되고 신앙의 후진을 거듭하고 때론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신앙에 방황하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서로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혼자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루어진 신적 공동체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한 남자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친밀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환경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다 적대심으로 갈라졌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이죠? 완전히 고립의 장소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는 천국 안 가겠다고, 천국 가면 재미없을 거라고, 지옥에 가서 자기 친구들이랑 신나게 살겠다고. 지옥이 그렇게 자기 친구, 지옥에는 우정이 없습니다. 지옥의 무서움은 천국이 연합된 공동체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지옥은 어떤 곳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립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지옥에 간 사람은 그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그 지옥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 지옥이 점점 커져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점점 더 멀리 서 살아요. 왜? 다 의심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을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다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것도 다 의심하고, 왜 동기가 뭘까? 그 존재가 얼마나 미스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완전 고립. 그러면 천국의 모습은 뭐죠? 완전 연합. 마음과 뜻과 영혼이 하나 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하나 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쁨의 하나님의 독생자가 질고를 아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고는 무슨 이유에서 그러한 질고를 당하셨을까요?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질고를 아는 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가 기쁨 없이 사셨다는 건 아닙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의 무한한 기쁨이 주님으로 하여금 죄가 인간의 영혼과 삶에 저질러 놓은 고통과 악을 보고 더욱더 슬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던 것입니다. 그를 그날에 또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일으킬 것을 잘 아셨지만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 창조한 인간, 특히 그의 친구된 나사로가 죽음의 그 포악 아래 만신창이로 누워있는 것을 볼 때 슬퍼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 하나님으로서의 기쁨은 아직도 처음부터 갖고 계셨죠.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기쁨은 항상 갖고 계셨죠.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구원자의 기쁨, 우리의 구원자로서 누릴 그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통과 질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영광된 구원에 이루어질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의 사랑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랑의 삶을 살 때 어려움과 슬픔, 어떤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기초가 깊고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멀리 멀리 휘두를 수 있대요. 기초가 깊고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멀리 멀리 휘두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상처를 마다하고 멀리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냐, 얼만큼 다가갈 수 있냐는 우리가 얼만큼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고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멀리 멀리 사랑의 모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찢어지는 경험과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질고를 당하시고 몸과 마음이 찢어짐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죄인을 사랑함으로 인한 아픔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 내가 우리가 희생했던 우리의 사랑의 희생을 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될 때 우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 우리의 구원의 광경을 감격을 더 깊고 진하게 만들 그 기쁨을 드디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으로 구원의 심벌이 되었듯이 언젠가 그러한 사랑을 사랑으로 인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받은 그 상처도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을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상처가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상처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많은 사랑의 상처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안정, 안심, 쉼과 안정과 그 시큐리티를 마음속 깊이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신 관계들 또 아직도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한 또 신앙이 흔들려서 이렇게 멀리 떠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절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그 엑스커뮤니케이션 해야 됐어요. 남편이 갑자기 확 해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포하는 날 어떤 그 미국 아주머님이 우리 교회인 미국 아주머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제가 플로리에 있던 교회에 있었는데 장로님의 아들이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떠났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맨날 매주마다 30년 동안 기도했대요. 30년 만에 그 장로님의 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교회 앞에 서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과 교회와 화해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대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래서 결정했어요.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근데 우리 아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특히 그냥 우리가 밤에 저기 가족 예배 볼 때 기도할 때 그 애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놀라운 거는 석 달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석 달, 30년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석 달도 안,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 내가 우리가 사노라 그렇게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갖고 사랑의 희생과 사랑의 투자를 했을 때 그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의 그 언약의 자녀들이 떠나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살 때 그것을 놓지 않고 기도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돌아왔을 때 이제 우리가 사노라 하는 그러한 감격의 환호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